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상과 자신을 분명하게 구별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의 역설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로 하여금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자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생계를 위하여 천막을 제조할 때 사용하던 땀 수건이나 작업용 앞 가리개를 가져다가 얹어도 병자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땀수건이나 작업용 앞 가리개에 무슨 신통력이 깃들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의 그 하찮은 땀수건과 앞 가리개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본문에 언급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헬라어 원문에 엑소르키스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유대인 무당들은 에베소의 붙박이 무당들이 아니라 돈벌이를 찾아다니는 떠돌이 무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그들도 바울을 모방하였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를 향해서 그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귀신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해오던 주문보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에 더 신통력이 있다고 여겨져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우리말 명하노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호르키소는 탄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쫓으면 유대인 무당들은 귀신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가달라고 부탁한 셈이었습니다. 무당의 역할이 본래 귀신을 축출하거나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고 얼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유대인 무당들도 귀신들에게 나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종의 타협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단 한 번도 귀신들에게 호르키조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축귀와 관련하여 성경에는 헬라어 동사 에피타소 혹은 파랑겔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명령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언제나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 앞에서 모든 귀신들은 굴복했습니다. 공생애 초기부터 사탄을 제압하신 주님이셨기에 주님과 맞설 귀신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의 고용주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에 시달리는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긴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동사가 방금 말씀드린 파랑겔로입니다. 바울은 귀신을 달래고 얼러 그 가련한 여인에게서 나가달라고 부탁하거나 귀신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귀신을 향해서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명령했고 그 순간 귀신이 굴복함과 동시에 그 여인이 귀신의 시달림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그 명령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고 또 바울의 믿음의 대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유대인 무당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 삼아 귀신을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도가 과연 귀신들에게 통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그 다음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헬라어 원문은 스게와를 아르키에 류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스게와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헌 그 어디에도 대제사장 가운데에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무당이었던 스게와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칭을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일곱 아들들도 무당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다루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자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즉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빌립보의 귀신들린 여인도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을 통해 그 귀신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처럼 영적 실체인 귀신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맞설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언제나 굴복하였습니다. 본문의 귀신 역시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이용하고 있음을 귀신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스게와의 아들들은 일곱 명이나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 명이 일곱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는 표범처럼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몸에 부상을 입고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서 황급히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 일곱 명이 힘을 합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다루려고 시도했다가 도리어 그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주문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오히려 화를 입게 됨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고대 세계에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아테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기에 온갖 미신이 판을 치던 에베소에서는 어떤 이름이나 주문이 용하다고 소문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름이나 주문을 부르거나 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믿음 없이 그 이름을 단순히 주문처럼 이용하려 해서는 화를 입게 됨을 직접 확인한 에베소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사건이 수반한 결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때는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지 최소한 2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티란노스의 스콜레를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서도 에베소에는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주님을 막연히 믿던 그들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사건 덕분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의 증언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본문에 언급된 마술하는 사람들은 13절의 마술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13절의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르키스테스, 즉 무당인 반면에 본문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은 마법사들을 일컫습니다. 당시의 마법사들은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다 알고 또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점쟁이 혹은 점성술사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들을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형용사 페리에르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은 물론이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쓸모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그 마법사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해 오던 자신들의 마법 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마법 책들은 마법사들에게는 돈벌이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련 없이 그것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한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일들이 정말 쓸데없는 지심을 통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불사르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법사들이 가져온 마법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속하여 불태우고 또 불태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헬라어 동사 심프세피조는 성경에서 본문에만 한 번 나오는 동사로서 함께 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마법사들이 들고 나온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마법 책값을 다 함께 일일이 더해본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총 합계액이 은화 5만 드라크마나 되었습니다. 당시 은화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분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화 5만 드라크마라면 한 사람의 5만 1분 임금에 해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137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마법사들이 지닌 마법 책값만 그 정도였으니 에베소 사람들이 그동안 마법사들에게 현혹당해 쏟아부은 금액을 다 합친다면 아마도 계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마법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마술사든 혹은 마법사의 고객이든 그들이 모두 쓸데없이 허황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허황한 마법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겠습니까?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마법사의 주문이나 부적 그리고 점괘에 집착하느라 그들의 소중한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만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인생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들 가족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의 마법사들은 돈벌이의 원천이었던 마법 책들을 들고 나와 몽땅 불살라 버렸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동안 의지해오던 그 마법사들을 가로막고 무슨 일이냐며 그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마법사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마법 책들의 값을 계산하면서 함께 그 책들을 전부 불살라 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앗아가던 마법의 집착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물론이요 그들과 더불어 그들 가족들의 인생도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 5만 드라크마는 우리 각자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무엇인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은 5만 드라크마는 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집착은 어느 것 하나의 마음이 쏠려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제가 지금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도 상대방의 말이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요. 길을 걸어가도 제 눈에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 머리와 마음 속이 온통 제가 집착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목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집착하면 반드시 눈과 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시간에 마음과 머릿속으로 예배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분의 귀에 제 설교가 제대로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눈을 부릅뜨고 이 강대상을 응시하고 있다 한들 이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그분의 눈에 제대로 투영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은 눈과 귀를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집착으로 인해 눈과 귀를 잃는다는 것은 눈과 귀로 일컬어지는 우리 육체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집착하는 동안에 우리의 눈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상실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이 한순간이라도 인생을 상실하면 그 피해는 자신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 출세와 성공, 술과 도박, 섹스와 마약 등 물거품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느라 자기 인생을 망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큰 아픔을 안겨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TV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너무나도 자주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집착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은 혼자 이룰 수도 없고 한 사람의 노력으로 바르게 지탱될 수도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상호 협력 속에서만 건강을 유지하고 성숙을 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상실하면 그 피해는 반드시 모든 가족들에게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중한 눈과 귀를 잃게 하는 우리 각자의 은 5만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늘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우리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고갈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작은 구멍이 둑을 터뜨려 삽시간에 온 마을을 삼켜버리듯이 사소해 보이는 그 집착이 결국엔 자신과 가정을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집착은 그 어떤 형태이든 반드시 눈과 귀를 잃게 하고 당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과 마법사들은 그들이 집착하던 마법으로 인해 그들의 눈과 귀를 잃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쓸모없음을 깨닫는 즉시 자신들의 인생을 앗아가던 은 5만 드라크마의 마법책을 미련 없이 전부 불살라버릴 정도로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모두 에베소 사람들과 마법사들처럼 우리의 눈을 아삭하고 귀를 잃게 만드는 우리 각자의 은 5만 드라크마를 성령님의 불로 미련 없이 태워버리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심령을 황폐화시키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 속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집중하십시다. 고갈되고 황폐한 생명도 십자가 보혈로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십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주문이나 부적처럼 내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어도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허황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느라 나의 소중한 눈과 귀를 잃어버렸고 내 생명을 무의미하게 고갈시켰으며 천하보다 더 귀한 내 인생 자체를 상실해 왔습니다. 결국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 속에 대못을 박아온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에베소 사람들과 마법사들처럼 그동안 집착해오던 우리 각자의 은 5만 드라크마를 성령님의 불로 미련 없이 불사르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속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고갈되고 황폐한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의 보혈로 소생시켜 주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진선미를 삶의 열매로 거두는 참 생명의 텃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